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연내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반정부 시위 사태 등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3일 캐나다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연말쯤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가능할 것이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알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남중국해 등지에서 우려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해 못 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하원은 최근 홍콩 민주주의 인권 법안을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 체결에 잠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나보다 훨씬 합의 체결을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홍콩 사태와 관련해선 매우 복잡한 요소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내가 아니었다면 홍콩은 14분 만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인권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은 5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소년 흡연과 전자담배 문제에 대한 백악관 회의에서 홍콩 인권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왔고 그걸 잘 들여다볼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 구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참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홍콩 시내 18개 선거구에서 구의원 452명을 뽑는 선거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저녁 6시께 투표율이 5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직전 선거인 2015년 당시 총 투표율인 47.01%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 유권자 수는 약 413만여 명으로 지난 2015년 선거 당시에 369만여 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24일 투표소 주변에서는 우려했던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시민들은 시위를 자제하는 모습이라고 주요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도 이날 오전 투표를 하고 나서 비교적 평화적이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투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화운동 지도자 조슈아 웡, 데모시토당 비서장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표를 던지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의 동결 조치로 F-35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터키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24일 어떤 이유로든 미국이 F-35를 판매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들여온 방공미사일 S-400은 독립적인 시스템이고 어떤 식으로든 나토 시스템과 결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터키는 F-35 프로그램의 참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을 이유로 F-35 판매 프로그램을 동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 측은 러시아산 전투기 도입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에서는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오후에도 맑으면서 최고기온 4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오후에도 맑으면서 낮 최고기온 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해주에서는 오전에 맑으면서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최고기온 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4미터로 다소 높은 곳이 있겠고 서해에서는 1에서 3미터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흥미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종료 시한 6시간을 남긴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연기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수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비건 지명자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mi.
예, 비건 지명자, 자신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인준받으면 자신과 비핵화 협상을 할 사람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국한 기자, 비건 지명자가 최선희 제1부상을 협상 상대로 지목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비건 지명자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에서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예.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돈독한 그런 실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이영호 외무상과 함께 사실상 굉장히 큰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선희 부상이, 그러니까 부장관급이 아닙니까?
네.
같은 급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맥락은 사실 실무협상에 격도 굉장히 높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이전에 북한 측 자신의 실무협상 카운터파트가 이제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철 그리고 또 김명길.
네.
이 두 사람은 외무성에서는 국장급인데요. 사실 이때 특별한 지시를 받고 회담에 임하는 것이고 별로 재량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권한을 갖고 협상장에서 상당 정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겠다. 이런 것이 비건 지명자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이 대표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것이 권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라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협상 대표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미국도 어느 정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그 말하자면 가지고 나와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협상 대표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재량권을 갖고 그 미북 협상에 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뭔가 좀 실세 차원에서 국무부 부장관이면 상당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네. 국무장관 바로 다음 순인데요. 그렇게 해서 격을 높여서 하면은 실무회담도 좀 더 순항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 겁니다.
네. 격도 높이고 급도 맞추겠다는 이야기인데 최 부상 이 북한 정권의 실세기도 하지만 또 대미 강경파로도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최 부상은 그 북한 외무성 내에서도 그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석주 전 부상 또 김계관 부상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요. 특히 그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여러 차례 그런 발언들을 내뱉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예.
그 최 부상이 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에게 새로운 길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고요. 또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강경 발언들도 내놨습니다. 최근에 지금 러시아를 방문 중에 지난 22일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배신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미국에 시간을 줬고 또 신뢰 구축 조치도 취했지만 우리가 받은 상응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받아낸 건 배신감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조선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질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지명자의 인준청문회는 사실 큰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그랬는데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실 실무협상 재개 조짐도 없고요. 또 어렵게 성사됐던 그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시기이기도 하고 청문회에서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한 입장이 나왔나요?
네.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미북 간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할 방안을 비건 대표가 제시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질 않았습니다. 다양한 관심사가 다뤄졌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발언들이 있었지만 정작 관심을 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은 건데요. 북한은 최근에 그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를 했고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 또 비건 지명자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질 않았고요. 또 비건 지명자도 따라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서 비건 지명자는 그 지난 1월 말이었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스탠퍼드 대학이 주최한 그 강연에서 네. 일괄 타결이 아니라 그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제시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그때 했던 발언이 그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을 동시에 또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혀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물론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비건 지명자 이런 구상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미북 간의 그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청문회에서도 그런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됐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그 지난 4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올 연말로 제시했어요. 이제 그 이후부터 북한이 줄기차게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이게 인위적이다. 또 북한 스스로 결정한 거다. 설정한 거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연말 시한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굳이 연말 시한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마이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죠. 어느 나라 지도자의 그 발언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북한이 연말 시한을 그냥 공수표로 날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미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연말 시한이 넘어가더라도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런 거니까 사실 두 개의 엇갈린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것은 양측이 대화에 말하자면 파탄 내지는 종국적인 결렬을 선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말이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대화의 끈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최근 북한의 담화를 보면요. 이달 들어 9차례를 발표를 했는데 모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대미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는 대미 성명 대부분 방점이 적대시 정책 철회에 찍혀 있는데요.
네.
최선희 부상도 그 러시아를 방문 중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선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북 적대 정책을 모두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김명길 그 외무성 순회대사도 기자문답 형식에 담아해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대사 이런 문답도 최근 북한의 그 잇단 담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각각 담화를 내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네.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만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이름으로 발표된 담화를 보면 새로운 그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도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적대시 정책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사안들이 있죠.
예.
미한 연합 군사훈련 이것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하면서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을 해왔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권 그리고 발전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그다음에 제재 해제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재 훈련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신축적으로 그동안에 입장을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 말로 예정됐던 한국군과의 연합 공중 훈련도 국방장관이 연기를 발표했죠. 그렇지만 북한은 이것이 연기가 아니라 취소돼야 된다는 예. 그런 입장이고요. 연기는 어느 때든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그 자기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핵심적인 건 그러나 제재 해제입니다. 이 발전권과 생존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서로 말하자면 부합되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입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지난해 6월 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그런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 그동안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오직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이 두 정상 간 만남에 흥미를 갖고 있는 듯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러 중인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보면요. 이제는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만약 실제로 미국이 정상회담 제안에도 북한 이런 반응 내놓을까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 지금 북한의 그 반응을 보면 일단 그 미국이 정상회담을 제시하더라도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네.
별 흥미가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김계관 외무성 고문 그 발언을 보면 세 차례 정상회담 했지만 북미 관계에서 더 나아진 게 없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정상회담을 제안한다면
네.
북한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현재 미북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은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 즉 그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에 따라서 시작이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지리하게 협상을 벌이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가 이미 그 북핵 6자 회담을 통해서 실무급 회담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그 정상 간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실무 협상보다 정상회담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노이 정상회담도 결렬로 끝나면서 정상회담도 때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앞서서 이번에는 만약에 3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더라도 그에 앞서서 보다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려 한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이유는 미국과 북한 역시 이견이 크기 때문일 텐데 양측의 주장 어떻게 다른가요?
예, 조치 대 상응 조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바로 최근에 러시아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은 지금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고 또 특히나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방식의 차이가 큽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 그리고 이른바 빅딜로 알려진 것이죠.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처음부터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북한이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바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지난 2월 달에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은 바로 이 빅딜 방침과 그다음에 단계적 비핵화가 맞부딪힌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채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비건 부장관 인준 청문회 소식 다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원은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그 미북 협상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주로 어떤 부분들이 지적됐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북한이 그걸 원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그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대화에 나온 북한과 협상이 교착 상태가 이렇게 길어지는 원인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히 그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애초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과연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인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의 행동과 주장이 과거에 봤던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그 미북 협상의 현 상황이 15개월 전보다 비핵화에 더 가까워졌는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인지 또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인지도 물었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 또 향후 미북 협상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최근 하루가 멀다고 발표하고 있는 대미 담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담화에서 북한이 줄곧 주장하는 게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라고 했습니다. 협상 재개 조건이 된 건가요?
예,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그렇게 전제 조건으로 금방 이렇게 연계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언들의 맥락을 보면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김영철 아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김영철 아태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김명길 순회대사 이 실무협상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김명길 순회대사도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제조건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죠.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전술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양측이 마주앉게 될 상황이 이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최근 담화의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이 전에 없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대통령 측근들은 비난하면서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를 표명해 왔는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게 지난 8월 이후에 처음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런 반응에 대해서 그 미국의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비판해 오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을 보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퇴짜를 놓았다 이렇게 전했고요.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트럼프를 냉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그 관리들이 미북 대화 진전을 막았다고 비난했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지난 1년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한 찬사를 쏟아부어왔다면서 그런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분석들을 확대 해석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북한의 신뢰에 금이 가거나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김희 원장 자체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는데 여기에 아무런 이상 징후도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직접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국무부든 백악관이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말하자면 미북 협상에서의 진전을 이루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라든지 정상회담을 연다고 하더라도 적대시 정책이 지금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트윗 외교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요즘 사실 굉장히 트윗 통해서 북한 관련 발언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그
예.
의회에서 탄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잇따라 그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서 관련 증언들을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 아무래도 이 청문회에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 그 지금 미북 간 실무 협상이나 또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서 뚜렷한 진전도 없고 현안도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뜸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관측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최근 대미 압박 내용 또 담화를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 철회 의미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종료 결정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극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예, 한국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걸까요?
예,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송유근 차장, 이 차장의 발언을 통해서는 사실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이 그 단초를 제공한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막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이제 이전처럼 수출과 관련한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국 정부는 그 지소미아 이 협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이런 쪽으로 합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오겠지만 다음 달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언론에는 그 발표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소미아가 계속 앞으로도 철회되지 않고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아무래도 미국의 설득과 압력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초에 그 한국에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나오자 직간접적으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걸로 보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 스티루엘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잇따라 그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아서 지소미아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안보협력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이런 그 취지의 입장을 강조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 의회에서도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 종료를 하루 앞두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과 안보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무부도 여러 차례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에 의해서 제공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필수적인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걸로 알고 있다며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정보 공유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입증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상황이 만약에 바뀌면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언제든지 또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과 관련한 물밑 논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수출 규제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 관측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일본 정부의 방침 또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였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말하자면 종료를 연기했던 한국 정부의 방침도 다시 철회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었고 또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 철회 그럼 시한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한정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연말 이전에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가시적인 발표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일단 유지하기로 한 지소미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제안이 자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제임스 스튜어트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예, 한국 측 제안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결렬로 끝나고 양측이 예정된 시간보다도 훨씬 더 짧게 만난 다음에 추가적인 협상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헤어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역시 핵심 쟁점은 잘 알려진 대로 그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입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액수와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액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올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 보면 미국은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단순 수치로 보더라도 5배 가까이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요.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그 인상률은 대체로 6, 7%. 10%를 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500%를 인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인상 요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당국은 절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한국이나 미국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연내 시한은 분명히 넘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어요. 서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인데요.
네.
일단 그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미한 동맹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그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요구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그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 협상용일 뿐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이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 의원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지지한다면서도 최종 금액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담금 증액을 기대하면서 낮은 금액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일단 50억 달러를 부른 것은 협상을 위한 시작점이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미한 간 분담금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요즘 그 주한미군 조정 또 심지어 철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그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초기지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말하자면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해서 나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고요.
네.
실제로 사실 그 한국의 한 언론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얘기를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서 미국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이 아주 굉장히 즉각적이고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 보도에는 일말의 말하자면 진실도 없다. 그리고 전혀 그런 그 검토는 없고 그래서 그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소식, 북한의 잇단 대북 강경 메시지를 통한 미북 간 비핵화 협상 문제 살펴봤고요. 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본복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뱃살을 좀 빼자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선포하지만 이 고소한 튀김 냄새 앞에서 그 다짐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유 있는 아침 시간을 위해 기상 시간을 20분 앞당기자 마음 먹어도 이 새벽녘 포근한 이불의 유혹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시작되면 굳게 다짐했던 수많은 나 자신과의 약속들 뚝심 있게 잘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아직 2019년이 한 달 남짓 남아있어요. 이 못다 이룬 나와의 약속들에 다시 한번 집중해보기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 1960년대, 70년대 미국 최고의 팝소울 가수로 손꼽히는 스티비 원더의 수많은 히트곡들 중에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과 시간들에 대한 고찰이 잘 담겨있는 명곡이죠.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온 이 세상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은 덧없이 흘러만 갔죠. 어제의 나, 어제의 너, 어제라는 가사에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였습니다. 지난주에는 18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오락거리죠. 이발소 사중창이라는 뜻의 바버샵 쿼텟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발소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함께 모여서 화음을 맞추고 테너 2명, 바리톤 1명, 베이스 1명의 4인조 중창을 하게 된 것에서 시작된 바버샵 쿼텟 이야기 오늘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테너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의 음역대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말해요. 또 바리톤은 그 중간음, 그리고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의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내줄 때 그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버샵 쿼텟은 이렇게 이발소에 모인 손님들과 함께 했던 아마추어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 고도의 기교를 필요로 하는 편곡보다는 그 시대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했던 뭐 가곡이나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스와니강이라는 곡을 작곡한 1850년대 작곡가죠. 스티븐 포스터의 작품 이런 것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버샵 쿼텟은요, 1939년 국제 바버샵 쿼텟 대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첫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오클라호마주에서 참가한 바틀스빌 바플라이즈의 사중창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이 수박 포도나무 옆에서라는 제목의 By the Watermelon Vine입니다. 아마추어들의 여가놀이로 시작된 바버샵 쿼텟이었지만 공식 첫 대회에서 챔피언을 거머쥔 팀이라서 그런지요. 지금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멋진 화음을 들려준 바틀스빌 바플라이즈의 사중창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여가 시간을 즐길 만한 오락거리가 다양하지 못했던 그 시절이죠. 사교적인 사랑방 역할을 했던 이발소에서 찾아낸 새로운 오락거리, 이 바버샵 쿼텟은 1939년 시작된 공식 대회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명실공히 이 바버샵 쿼텟이라는 독보적인 한 장르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바버샵 쿼텟 콘테스트 최근 우승자 중에서 2012년 챔피언이었던 링 마스터즈의 사중창 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들으신 바틀스필 바플라이즈의 중창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오랜 시간 이 바버샵 쿼텟이 아 이렇게 많이 발전해왔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날 사랑하고 세상은 내 것이라는 제목의 Love Me and the World is Mine입니다.
I wander on as in a dream, a dream of paradise to be. For there an angel waits for tea. Shine to light my way, dear. Wealth be mine for a dear. Lords may pledge their riches to, yet the world would still be lonely with such virtues only. To me, dear me, just you.
(2012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바버샵 국제대회의 우승팀 이 링마스터의 사중창 들어봤는데요. 대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실력자들을 배출해냈던 콘테스트답게 수려하고 완벽한 화음을 보여준 링마스터였습니다. 1890년대부터 시작돼서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오락거리죠. 바버샵 쿼텟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1940년대 후반에 등장한 더 코데츠라는 그룹이나 아니면 1950년대에 또 큰 인기를 누렸던 밀스 브라더스와 같은 그룹은 이 바버샵 쿼텟의 영향을 받은 음악인들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 두 그룹의 음악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바버샵 쿼텟이 대중가요와 만나서 또 어떤 음악으로 새로워졌을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먼저 더 코데츠라는 그룹부터 알아볼 텐데요. 오늘 끝곡으로 이 코데츠의 밝고 경쾌한 화음이 매력적인 안녕 자기야라는 제목의 Hello My Baby 띄워드리고요. 다음 주 본격적인 코데츠의 음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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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hello, hello there. Hello my baby, hello my honey, hello my ragtime pal. Send me a kiss by wire. Baby, my heart's on fire. And if you refuse me, honey, you lose me. Then you'll be left alone. Oh, baby, telephone and tell me you're my own.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Got a little baby, Bonnie's out of sight. I talked to him across the telephone, telephone.
I never see my honey bunnies mine all right. So take my tip and leave the sky alone, and I'll say, hello, my baby, hello, my honey, hello, my ragtime pal. Oh, send me a kiss by wire. Baby, my heart's on fire.
Oh, honey,
if you refuse me, honey, you lose me, then you'll be left alone. Baby, telephone. And tell me you're my own. Hello, hello,
hello.
If you refuse me, honey, you lose me, then you'll be left alone.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E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E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E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E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E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